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 8복 우리 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 이 주일 예. 이렇게 예. 겉보기에는 누추한 데 와갖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 하늘의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이걸 얻으면 복이 있을까? 저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완전히 폐인이 되고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하늘의 복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물론 기본적으로는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것만을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고? 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수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한마디 그냥 딱 하고 마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서 이 한마디 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예. 그리고 수천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모르면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하셨는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았는지 그걸 보면은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도 예, 그걸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는 복이 있다고요. 그 화평이 어떠한 복인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그 민수기에 보면 처음으로 이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25장 우리 10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요. 그냥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감당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저기 동쪽으로 오게 하셨죠. 어제 아이들하고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죽었다는 줄 알았던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내려와서 살면서 자식들도 낳고 아이들 전부 다 내려가서 했으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이제 그 생겼는데 심지어는 이게 애굽 백성들보다 숫자가 더 많게 되려고 이러니 바로 왕이 이제는 근심이 생겼죠.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신 거죠. 이렇게 살기 힘든데 하나님 우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거기서 옮겨주려고. 거기서 나올 때는 난리가 났죠.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자유다.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갖고. 그럼 누구든지 그랬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까. 모세도 지팡이 하나 갖고 와서, 아니 저 사람 지팡이 하나 갖고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바로왕 앞에 갖고 바로왕에게 명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좀 하나님께서 이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왕도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던 거죠.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길도 나지 않는 곳으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천국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애굽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여전히 애굽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보니까 애굽이 더 낫던 거야?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모세를 세워갖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아니 삶이 더 열악하잖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때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걱정 안 했으니까, 죽지 않을 것만 먹을 건 줬으니까 안 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드러내셨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래서 이제 4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인류 주면 갈 거리를 갔다가, 예. 40년을 걸려서, 그, 이제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 이제 모압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예.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데, 그 잠시 머무르는 동안, 또 모압 사람들로 사귀어갖고, 모압 사람들이 신기는,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난리가 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예.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예. 그리고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어떻게 그 잠시 동안 있는 가운데 바알 부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신을 섬겨요?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연병을 내리셨는데 거기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또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감각도 없이 그 아론의 손자 그 비느하스라는 손자가 이걸 보고 진노해서 총에 이렇게 손에 창을 들고 와서 그 두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병이 거기에 그친 거예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비느하스가 그 사람 보고 분노로 해갖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는데 내 질투심을 갖고 그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됐다 됐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런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분노를 이제 돌이키신 거예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여기서 이제 평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속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하고는 다른 속죄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속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노를 돌이켜서 그걸 거두게 하셨다. 그런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르라.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세워져요. 근데 사무엘 때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못된 짓을 했죠. 거기서 한번 끊겨지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예수 모실 때까지 이어지는 직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평화는 그런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없이 사람끼리 잘 지내는데 우리끼리 화목하는데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건 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의 복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때 딱 요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화평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쭉 보면 아 주님께서 이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인 거예요. 돼요. 우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 하셨을 때 기드온이 그 부분을 처음으로 했다 그랬죠. 근데 기드온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얼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이것만 갖고도 두려워 떠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셔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했다. 내가 누군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바위 위에 큰 바위에다가 재물을 얹어놓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태우신다는 거죠. 그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갖고 그 재물을 태운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미천한 자로 하나님의 사자들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봤어. 나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 예. 마음에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죄를 사하시고 기드온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쳐주시고 예, 이 땅에 평안을 내시겠다. 이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난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예.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오히려 그 이방 국가들이 와갖고 조공을 바치고 예. 왕을 찬송을 하고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평안하게 지내게 됐는데 예. 나라가 끊어집니다. 평화가 깨진 거죠. 왜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서로 탓하고 서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또 그거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다면 이 모든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죠. 예.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갔어요. 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우리 곳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다마저 예,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무너져요. 예.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라 유다마저죠. 예.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돌아와주니까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뿐만 아니라 예. 이사야서 2장 우리 1절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화평하게 하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이걸 알아들었겠습니까?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보내시겠다고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은 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왕으로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 나라를 평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평화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다마저도죠. 예. 유다마저요. 예. 우리 이사야서 5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54장 6절로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로부터 10절 오늘 성경 좀 여러 곳을 찾아서 우리가 볼 텐데 이사야서 54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이르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하게 하는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실지 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붙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돌이킬 수 없는 걸 알고 야이수에게 붙이셨어요. 유다마저 그럴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왜죠? 저들의 그 악을 때문에, 죄 때문에 돌이키지도 않는, 회개하지도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히 여기라.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거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나의 화평의 언약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모세를 통해서 비나스에게 주신 그 화평의 언약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이 화평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비나스에게 제사장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화평케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말고 다른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는 다른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3절. 네, 같이 읽죠. 1절로부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남편으로서 그 남편이 어떠한 남편인지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그 보고 따라오도록 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다 이제 다 무너질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냥 보고 판단해서 좋은 말씀이네,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따라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걸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름을 로 안미라 하라. 안미가 백성이고 로는 아니다는 부정의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가 순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말씀대로 고메라고 결혼해갖고 이름을, 애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를 때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이름인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고치라 그래요. 로암미라 하지 말고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고 돌이켜서 백성으로 다시 받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죠. 그렇죠? 네. 여기에 화목해 하는 분이세요.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유다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보게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교사죠. 선교사니래. 네, 한선교사는 이렇게 선교사를 유명하네. 선지자요.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36장 25절로부터 28절 읽겠습니다. 24절로부터 28절까지 읽죠. 36장 24절로부터 2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죠. 믿음으로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자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에스겔은 유다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 밑에 내려가서 37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5절 26절 네. 같이 읽죠? 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견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야곱에 준 땅에 그들의 조상들의 거주한 땅에 그들이 다시 거주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다시 주겠다고 70년 만에 돌아왔죠.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정말 바벨론 바벨론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셔서 거기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영원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니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예. 지금도 그 땅 다 차지하지 못하고 조그만 조각 붙잡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세상 꼴 붙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나라, 믿음으로 나라, 다윗의 호수로 오실 평가의 왕으로 보내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그럼 지금도 유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왕이 된다면 지금도 왕이시고요. 그렇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땅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땅이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 영원히. 영원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 지도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거 무너뜨리고 더 멋지고 거대한 엄청난 성전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성전을 누가 헐었습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었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그럼 사흘 전에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말씀인 거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게. 지금 이 말씀이 유일하는 거예요. 어?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리고 스가랴, 바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흩어졌다가 이제 고레아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살려고 그러는데 성벽도 없고 그래서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13절 같이 읽죠.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3절 주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셨다. 여호와는 구원이시 아니 죄송합니다. 네. 11절 같이 있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제 바벨론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가랴 보고 그 집에 가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여태까지 그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거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으로 만든 두공과 같은 그 재상을 쓰게 했거든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은 성전 다시 썼는데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스프라우트예요. 예. 거기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싹이라 이름하는 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갖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줘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거기에 구루터에서 싹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 새순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났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으로 또 제사장도 거기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지금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지금 그 바사 제국에서 그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싹이라는 새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는 거죠? 아무도 이해를 써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왕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이 왕은 완전히 다스리는 거고 제사장은 저들의 백성의 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고 진노하시는데 대신 대속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해 주시고 저들을 받아주시도록 이 일을 맡은 직분을 맡은 제사장인데 왕 따로 제사장 따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 제물로 까지죠. 그렇죠? 네, 이게 놀라운 거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그 효력이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떤 제물이어야 되겠습니까? 흠이 없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화목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실 때 누울 자리도 없어서 구유에 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밤에서 그냥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평강의 왕으로 이야기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사를 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말도 아니라 나귀도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하세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다 찬송 부르면서 막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예수를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받고 있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리고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평화의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숨겨졌다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니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위정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울 그래도 많은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다 각오하고 우리 주님 따르겠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과 주지 아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에게 들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간다는 얘기하시고 내가 하는 곳을 지금은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나보다 크신 분이신데. 예. 그리고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죠.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해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렇죠?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드디어 이분이 누구신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율법이었죠. 율법대로 모든 것 다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드디어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고백하는데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서 확인하고 한번 묵상해보고 확인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허목회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는지,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방인처럼, 이상한처럼, 신성모독죄로 처형자에 마땅한 사람처럼,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가 뭔지,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맡긴담을 자기 육체로 옮으셨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 그 성소의 그 휘장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가시는 가운데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찔려졌다 그러죠.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시은자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막힌다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막힌다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고 그 막힌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허물렸다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이방인이든지 뭐 유대인인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화평하게 하는데 어떤 비유예요? 새 사람을 지음으로 받아서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이제부터 지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거기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렵니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평안을, 가까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멀리 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담을 허무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를 풀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야. 예. 그랬는데 당신의 백성 정도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4절로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로부터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상속자가 돼요?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된다고요? 누구 유산입니까? 아버지의 유산. 각각 다른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한 형제로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방인들인지 유대인인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걸 이루시고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는 어디는 집에 들어왔지 그 집에 먼저 가면 평안을 빌라. 그냥 인사치라고 해서 누구네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고 했으니까 누구 집에 방문하면 기도하면서 이 집에 평안 있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다들 원수되어 있다고요. 온 세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화목해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화목해 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주장하고 우기고 뭘 온갖 거 다 한다 그럴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에스겔서 37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짤막하겠죠. 지금 너무 많이 읽은 거니까.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으로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느냐? 황당한 질문 아니니까 이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에 대해서 명령을 대언을 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뼈가 서로 들어맞고 골격이 세워지고 살이 붙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숨이 없는 마네킹 같은. 저도 이제 장례식에 많이 다녀보고 하니까 이제는 알아요. 산 자와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 모습인데 한쪽은 생기가 없어요. 예.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에 대언해갖고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어디 있다고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데 사방에서 또 생겨 들어와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말씀이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막대기 하나 가져다가 거기는 유다라고 쓰고 한쪽에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한쪽은 유다고 한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될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를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그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요? 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화목피함께 하는 자예요. 그냥 말로 잘 구슬어서 중재를 잘해갖고 이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사이좋게 지내 이런 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서로 원수된 사람들끼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좋은 예화가 있어요. 실화예요. 예. 아주 짧은 영화인데 예. 번역한 게 없어갖고 뒷부분만 잠깐 보여 그냥 그 그림만 봐도 영상만 봐도 무슨 말인지 뭐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피스 차일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 캐나다 선교사인데 예. 이 웨스트 뉴기니아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죠. 거기에 원시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어요. 그 식인 풍수까지도 있는 이 부족인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속이고 배반하고 이런 자를 영웅처럼 생각하는 이 부족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The women were first to give the alarm.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 병자들 치료해주고 말씀을 전했는데 안 되는 거죠. 서로 두 부족이 있는데 서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부족이 쳐들어온다고 경고한 거죠. 이제 나와서 이제 대적해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선교사는. 예. 도전하는 거죠. 예.
이사이 accepted the challenge for Kamur with boasting and with threats.
결국은 전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저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결국 선교사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이러면서. 네. 저런 부족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The battles went on over weeks. Weeks that became months. We tended the wounded and prayed. Carol and I had prepared for our calling. We had always depended on what we'd learned. Now, we were reduced to absolute dependence on God. Oh God, it was you who led us to these warring people. How can we persuade them to make peace when they honor treachery above everything else?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떠나려고 얘기를 하죠. 예.
Finally, I gave Isai an ultimatum. Either Kamur and Hainam stop the war, or we move to another Sawi village.
그래도 다행히 두 부적이 이 선교사가 그렇게 병자들 치료해주고 또 새로운 것들 신문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남아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I wondered by what means they could show that they really meant peace. But their peace offer wasn't another ruse to fatten their enemies with friendship for a greater slaughter.
그런데 그러면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풍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휴전하려면 한 부장, 족장이 자기 아들을 상대편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를 받아주고 그 양자 살아있을 동안은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한 족장이 그걸 하는 거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저희 상대방한테 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From his wife. The mother wailed for the lost. Our hearts went out to her.
신기하게 이런 부족 가운데 저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After each of the Kamur warriors had touched him,
휴전을 위해서 아들을 인질로 보낸 거죠.
The war chief of Hainam, who accepted him as the Taro, the peace child.
저걸 보고 성경에서 이제 버뜩한 거죠.
As long as the child lived,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the child was given to the care of a Hainam woman who would rear him as her own. Then the warriors gathered at the manhouse and bound the two war chiefs with a bow. Symbolizing the oppression of war. With the cutting of the bowstring, the peace was sealed.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이제 저들이 화목한 뭐 성경에 맞선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교사가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루신 일이 어떤지 전했던 거죠. 저들이 그 피스 차일드 인질을 보낸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지만 죽으면 또 다 전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화해 아이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네.
In time, there were enough
Christians to begin the construction of a church, a structure of a high they'd never seen before.
Yet using the same materials they used to build their houses.
치라라고.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자더라고요. 말로 잘 타이러서 뭘 설명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이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왕으로이신 우리 주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주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도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예. 같이 읽죠.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좋은 말로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막힌담을 허무시고 저들을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나와 화목한 관계로 지내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아들 2000년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렬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나를 자녀가 뭡니까? 백성이 뭡니까? 종으로만 받아주셔서도 고맙겠다고 했던 그게 아니라 나를 백성으로 자녀로까지 부르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오 우리 주님 피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 이러한 못난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